봉도일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0페이지 14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사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12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말을 타고 수십 리를 달려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어도 어머니가 사셨을 텐데 생각하며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에게 작은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더 빠른 것을 타고 갔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1908년, 헨리 포드는 말보다 빠른 자동차를 탄생시켰습니다. 한편 자동차 못지않게 중요한 문명의 이기가 바로 전화입니다. 전화는 이제는 동영상으로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순식간에 세계 어디도 방문하게 되었죠. 전화를 발명한 사람은 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헨리 포드와 벨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오늘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고 거의 모든 분들이 전화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이 둘은 현대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타실 때나 전화를 할 때 가끔 가다가 그분의 수고에 대해 잠시 고마운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에 대해 고마운 생각을 하노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남들의 수고에 대한 수혜자일 뿐인가? 남들이 만들어낸 것을 누리는 삶만 살게 되어 있는가? 사실 우리는 대부분 과학적으로 세상에 큰 공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모양으로도 이 세상에서 큰 공헌을 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두 발명과 못지않은 위대한 과제를 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서신자분들 위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늘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합니다. 장장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구속자,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듣고 있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찾아오시니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누가 이처럼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큰 기대를 갖고 귀를 기울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 사람은 곧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16절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먼저 옛날 일을 회상하게 하시죠. 바다, 큰 물, 병거, 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홍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낼 때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데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곧 조국으로 오는 사이에 홍해는 없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길고 긴 사막길 곧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홍해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늘 자녀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자랑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전공은 물을 가르는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것뿐 아니죠. 홍해는 모세와 함께 건넜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물도 건넜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뇌리에는 홍해와 같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은 광야길, 사막길이었습니다. 해방이 돼도 걱정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은 바다의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다. 이전 일, 옛날 일 하면 홍해 사건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해 사건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9절 상반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새 일이 무엇일까?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공은 물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도 가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땅에 길을 내시기도 사막에 강을 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5종 경기가 있죠. 펜타슬론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5개 종목을 한 선수가 다 하는 경기죠.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장거리 달리기. 다섯 가지가 전혀 성격상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를 잘하는 선수에게 금메달이 수여됩니다. 펜싱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영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무엇 하나 특출하게 잘하면 좋지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목이 바뀔 때마다 지난 종목은 잊어버리고 그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5종 경기에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에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거리 달리기 종목 사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만 강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는 장거리에도 잘 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지만은 전에부터 전문성에 대해서 늘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팔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생 여정은 5종 경기와 같습니다. 직업의 차원으로만 인생을 본다면 전문성이 중요한 것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 번 바뀝니다. 5종 경기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이민자들은 일단 5종 경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조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는 5종 경기에 두 번째 경기에는 최소한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5종 경기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자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삶의 경기가 바뀔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히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광야에는 길이 생겼고 강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길도 강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초 어느 교우님으로부터 작은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책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5종 경기입니다. 새로 어떤 경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를 또 한번 예측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하려고 예측한다고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알고 서바이브 하려는 순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서바이브가 아니라 창조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창조적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입니다. 앞에 있는 경기가 바뀔 때마다 외치는 자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들이 창조적 삶을 살 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냥이와 타조를 언급하십니까? 다 땅의 동물입니다. 광야의 동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늘 놀렸던 민족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어서 강의 물을 마시며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새 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자기들이 해방됩니다. 아울러 이웃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종 경기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종 경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최고의 축복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를 잘 아시겠죠? 그의 첫 직업은 보잘것없는 방적회사 사원이었습니다. 12살 때 카네기는 공장에서 제일 가는 사원이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에 의해 우편 배달부로 추천을 받습니다. 계속 미국에서 제일 가는 우편 배달부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합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며 배달한 덕분에 그 일대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창의성과 기술을 요하는 전신 기사로 채용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일한 결과 철광왕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카네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는 가슴에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걸어갈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종 경기의 대가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기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또한 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찬송이 바로 자동차나 전화기 발명과 버금가는 최고의 공헌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발명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큰 힘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오종경계 가운데서 불러야 할 가사의 주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찬송을 부르며 미래를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다. 예수님도 이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찬송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누가 봄길과 같은 사람일까요? 누가 인생 광야에서 빛을 바라는 봄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웃들이 힘을 얻고 서로서로 창조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광야 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인류의 봄길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 봄에 봄길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 오종경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사는 자들이 바로 봄길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매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길고도 추운 겨울입니다. 봄을 그리워하는 겨울입니다. 봄길을 찾는 마음으로 바쁜 우리들입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세상 물정도 차가워진 겨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봄길을 찾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봄길이 되라 말씀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종경계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봄길이 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펼치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펼쳐 주시옵소서. 미래를 예측만 했던 저희들,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봄길이 되는 저희들 되게 축복나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 봄길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